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4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숫양이나 어린 숫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이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선택은 약속의 땅에 대한 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였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하였고 20세 미만의 백성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하여 깨달은 바가 있었겠지만 지금의 그들은 비참한 현실 앞에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문은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1절은 여러 제사에 대한 규례를 다룹니다. 22절에서 36절은 속죄제에 대한 규례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37절에서 41절은 옷 끝단에 나는 술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반드시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앞선 14장 30절에서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지만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만 하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해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이 그들 스스로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진노로 그분의 얼굴을 잠시 가리기도 하시나 또한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의 희망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먼저 제사는 그 목적에 따라서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에 다짐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다짐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함을 위해 드리는 제사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속죄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이웃에 대해 범죄한 자의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화제와 거제, 요제와 전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화제는 불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재물의 연기처럼 재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짐을 의미합니다. 거제는 제사장이 재물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리는 제사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것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제 또한 제사장이 재물을 높이 든 후 위아래 혹은 앞뒤로 흔드는 것으로 거제의 의미와 같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재물에 부어드림으로 거룩한 희생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뜻합니다. 본문에는 화목제 중 하나인 서원제와 낙헌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원제는 하나님께 특별히 맹세하여 작정하여 드리는 제사이며 낙헌제는 화목제 가운데서도 특별히 기쁜 마음으로 또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님을 향한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자원하는 자만이 진정한 감사와 헌신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이목 때문에 혹은 어떤 강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외에도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등 정해진 절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성회를 가지고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3절은 이 예물을 향기롭게 드릴 때라고 표현합니다. 향기롭게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뜻합니다. 여기서 분향하는 냄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입니다. 이 재물을 가져오는 자의 동기가 아름다워야만 여호와께서 그 재물을 아름답게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재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4절에서 10절까지는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반드시 소재와 전제가 병행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에 따라서 소재와 전제의 양이 달라집니다. 소재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다짐하는 약속의 표시로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구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하며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와 전제는 단독으로 드려질 수 없이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구별된 삶을 다짐하는 소제와 거룩한 희생을 상징하는 전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와 늘 함께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에 구별과 희생이 함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행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눈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향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많은 제사의 종류와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단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이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를 드리는 규례의 대상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은 아니었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가운데 거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한 법도와 규례가 영원토록 적용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적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이들을 이유 없이 쫓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됨에 있어서는 믿음 그 이외에는 어떤 차별이나 조건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과 함께 보았습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느끼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2조 목적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의 토대 위에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를 지향한다. 교회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문화적, 역사적, 인종적 차이를 초월하여서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 누구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는 보편적 교회여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비록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규례를 따랐다면 구원받은 백성에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이들을 향한 약속뿐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신분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선물로 가질 수 있는 믿음에 따라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차별이 없이 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7절에서 21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거제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어 줍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은 비록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에 앞서서 미리 이 중요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앞으로 그 땅에서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인데 그 처음 익은 곡식을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제는 제사장이 제물 위로 높이 들었다가 아래로 내려놓는 제사의 형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드렸다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둔다는 것은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땅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은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하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그 땅의 양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의 목적은 분명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힘으로 삼겠노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는 삶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닥친다고 해도 주님의 이름을 결단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곁에 친히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달려오셨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달려왔다면 우리의 예배와 생활의 모습은 분명 이전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롭게 또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생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인생길에서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22절에서 31절은 속죄죄에 대하여 다루는데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 다른 하나는 오만한 가운데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속죄죄를 드려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회중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와 한 개인이 지은 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회중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입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인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었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하였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회중이 지키지 못했으면 소제와 전제와 함께 수송아지 하나를 화제로 드리고 수렴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또 개인이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속죄제로 암염소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표현을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단순히 비고의적인 죄뿐 아니라 고의적이었지만 죄인이 충분히 그 죄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저지른 죄까지도 포함합니다. 인간은 실수투성이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도 분명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알지 못했다고 해서 또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 행위가 고의가 아니고 단지 알지 못하여 지은 실수라고 해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라면 그 행위는 분명히 속죄함을 받아야만 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주신 말씀에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무지는 결코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실수가 우리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떻게 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범죄한 자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성을 아시고 연약한 인간이 범죄할 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속죄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죄로 인하여 그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드려주신 바 거룩한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답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은 물론이요 내 주변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과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반면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만한 가운데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속죄제는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만하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31절은 이를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자들은 여호와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죄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금 사하심을 받을 수 있었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만하여 고의로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은 그들은 결국 여호와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32절에서 36절에는 이런 사람의 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32절에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채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하다가 발견되고 그 사람은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에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가둔 채로 기다립니다. 35절에서 하나님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그를 돌로 쳐서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주님의 이 명령을 적극적으로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의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물론 그들 가운데 거하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앞선 장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반역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희망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주변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옷단 귀에 다는 수를 만들어 더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수를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술은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이 걸치는 겉옷에다 이스라엘의 신앙적 의미를 가미한 상징입니다. 술을 만드는 작업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술에는 청색의 끈을 넣어서 만들어야 한다고 본문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청색의 실은 법궤의 덮개, 그리고 성막의 휘장, 대제사장의 옷에 사용된 색으로 그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청색의 실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 앞에서를 뜻하는 호람대오의 정신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 술을 다는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서 40절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민수기 15장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백성에서 끊어졌습니다. 이런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늘 기억하게 하는 방법으로 옷단 귀에 술을 다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더하라는 본문의 가르침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군인이 제복을 입으면 더욱 군인다워야 한다는 정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옷에 술을 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겠다는 그 말씀의 순종함의 표식이 됩니다. 나뿐 아니라 내 주변 공동체의 사람들의 옷에 달려있는 이 술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였고 준행하였으며 범죄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함을 계속해서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옷은 몸을 감싸는 옷이기도 하였고 밤에는 덮는 이불이기도 하였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늘 이것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옷을 걸친다고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반드시 행해야만 결과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행위는 이 술을 남들이 보기에 더욱더 크고 길게 만들어서 보여주기에 급급한 그들의 종교적 교만함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보조도구에 불과한 옷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착용자가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기 위해 옷술을 달고 다니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위선적인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신앙인의 참된 모습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이 술과 같은 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저 의미 없는 외침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도 그리스도인다운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하여 내 주변의 이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겠습니까?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까? 나의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도 있고 반대로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말씀으로 깨어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는 표어가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녹아져 있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만을 목적 삼고 살아왔는지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41절은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민수기 15장의 마지막은 41절을 통한 약속의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41절의 시작과 끝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입니다. 이 두 동일한 문장은 그 사이에 있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며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구별된 삶, 거룩한 자로서의 성화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언제나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삶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제사, 즉 예배에 대하여서 설명하시고 강조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거짓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하다거나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는 것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은 자기 자신을 결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인생길을 옆에서 응원해주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는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마십시오. 당당히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다만 그 이름에 걸맞는 부끄럽지 않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삶이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가슴 시린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2020년이 기쁨보다는 불행이 더 많았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가슴 아픈 현실은 당장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속히 지나가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견디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비참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분되는 특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단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진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을 갖춤으로써 광야에서 방황한 이스라엘과 같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이시요,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절망과 비참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매일의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어디서나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기로 다짐합니다. 늘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두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